어떻게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정보를 우연히 듣거나 누가 좋다고 하는 종목을 사가지고 성과를 일시적으로 냈던 분들은 그것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했던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것이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다른 상황에서 약세장이나 또는 변동성이 강한 상황에서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하우스머니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투자에서 돈을 벌면 그것이 수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돈은 사실은 이게 하우스머니라, 하우스라는 건 이제 도박장의 어떤 상징적 의미죠. 주식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잃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심리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손실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또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차피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수익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정말 있다면 뭐 얼마든지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별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내가 이 하락장에서 흔들린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나 투자 전략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의사결정 우리 뇌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뇌는 원시시대 때부터 생각해 보면 의사결정을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하는 데 익숙한 게 아니고요. 생존에 익숙했던 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호랑이에 쫓겼다면 오늘 비슷한 토끼만 와도 빨리 반응을 하고 또는 과잉 반응을 하고 또 비슷한 패턴에 익숙해서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뇌를 가지고 아주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통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 주식 시장에서의 적용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의사결정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제 감정을 조절하거나 또는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인데, 우리 뇌에는 이 감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강세장이나 주가가 상승할 때 주로 활용하게 되는 이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 시스템은 일명 도파민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뇌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것이 보상이 되고, 그럼 그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의욕도 올려주고 용기도 주고 또 동기도 부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보상 시스템인데, 이 보상 시스템이 있어야 사람이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또 기업도 성장할 수 있고 또이 우리 사회도 발전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이런 보상 시스템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성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특정 사람들한테는 이 보상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즉각적인 만족이 나중에 만족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도파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박 중에서도 로또 아시죠? 로또는 배팅을 하고 결과가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걸 들여다보고 있지 않죠. 대신 굉장히 이 배팅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제 바카라 같은 거, 블랙잭 같은 거는 한 판에 뭐 1분도 안 걸려요. 도박 문제를 오시는 분들 중에 중독성이 강한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실시간 게임들, 사다리나 뭐 파워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기다리지 못하고 즉각적인 어떤 결과를 추구하는 그런 보상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그게 잘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단타라든지 과도한 이 회전율을 보이는 이 트레이딩을 보이면서 즉각적인 결과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회전율이 올라가면서 세금이라든지 수수료로 깎이면서 대부분 손실을 크게 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의사결정에 편향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더 도드라지면서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 초래하게 되죠. 두 번째는 어떤 그 보상의 결과보다는 예측이나 기대인 경우가 도파민 시스템이 훨씬 더 과도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면 그것이 보상이 돼서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올라오는 이런 패턴인데 사실은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맛있는 것을 그 맛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또는 예측을 하고 있을 때 훨씬 더 강한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뭐 미팅을 가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기대하고 예측할 때 훨씬 더 강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상황에서도 어떤 결과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수익을 얻었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훨씬 더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다. 도박하시는 분들도 강원랜드를 가서 배팅을 할 때도 재미가 있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실제로는 강원랜드 가기 전에 총알 택시를 타고 갈 때 벌써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행복회를 돌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도박을 하는 거고 또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보상보다는 간헐적 보상에 훨씬 더 강한 도파민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만에 나오는 그런 월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사실 계속 받다 보면 별로 감흥이 없어지죠.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보너스가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뇌는 흥분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달마다 이렇게 따박따박 나오는 배당주 이런 것들은 별로 감흥이 생기지 않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터지는 경우 급등하는 경우 그때는 우리 뇌가 강력한 이제 도파민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대박만 쫓게 되고 한꺼번에 급등하는 그런 주식만 쫓게 되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가지게 되는 투자에 더 집착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주로 작동하는 이런 보상 시스템에 조금 더 취약한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가 아닌 투기나 도박화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보상 시스템 이외에도 우리가 하락장 같은 경우에 주로 생기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장이 되면 손실이 생기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 또 강력한 이제 공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뇌는 이런 불안과 또 공포와 관련된 회피 시스템이 또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 뇌의 이 중간에 있는 이제 변연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섬엽이라는 곳도 있고 편도체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이 어떤 공포라든지 불안과 관련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과도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이 불안이나 공포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보상 시스템이나 회피 시스템 때문에 결국엔 즉각적인 어떤 반응에 의해서 논리적인 어떤 분석을 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정보 시스템도요. 정보 처리 시스템도 아까 얘기했던 이런 보상 시스템이나 회피 시스템과 관련돼서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자동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 왜 이런 앞쪽에 전두엽을 주로 쓰는 분석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자동 시스템과 분석 시스템은 정보 처리 과정에서 둘 다 협업을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자동 시스템을 써야 되고 어떤 경우는 분석 시스템을 써야 돼서 서로 이렇게 협업을 잘 해야 되는데 이 투자 과정에서는 대부분 이제 분석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 시스템이 항상 작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편향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사회나 어떤 구조적으로만 운동장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의 심리에서도 정보 처리에서도 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 바이어스, 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 편향이 자동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상당히 줄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런 편향이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투자 시스템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장이나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는 과신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통제의 환상 같은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분석을 잘하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통제를 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거나 또 사후 확신 편향이라든지 이런 편향들도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위험 회피라든지 뭐 매물 비용 효과라든지 이런 다양한 편향들이 또 영향을 주면서 우리 의사결정에 이제 방해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뇌가 투자를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를 제대로 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이제 연습과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경험적 학습 과정이 아니면 대부분 손실로 끝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한 90% 이상이 손실로 끝난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주로 병원에서 주식 문제로 오시는 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사결정 과정이 충동적이에요. 충동적이란 말은 당장의 이득만 생각하고 나중의 결과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장의 어떤 이득이 생기는 것에 의존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게 투자가 아니라 거의 도박화가 되는 거고요. 홀짝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정도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될 거고 두 번째 특징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의사결정을 한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분들. 이게 일부는 팩트지만 일부는 사실이지만 전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의 그런 파라다임들을 평가를 조사해보면 굉장히 이 스코프가 좁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든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든지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의사결정이 황당해지고 무리한 투자를 반복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실패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성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대부분 이런 것들을 숨기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환경적인 부분, 예를 들면 투자를 하는데 무리한 뭐 돈을 빌려서 한다든지 심지어는 뭐 사채까지 써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가족한테 당연히 이제 알리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이 하락장에서 이걸 빨리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급한 패턴들이 더 위험한 그런 투자, 예를 들면 선물이나 옵션이나 코인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더 가중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반대로 충동성이 비교적 잘 컨트롤되고 또는 다른 말로 이제 위험 감수 성향이 좀 낮고 위험 회피 성향이 좀 강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선호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성격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연구 결과라든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후천적으로 얼마나 충분히 학습을 해나가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파악하는 것이 선행은 분명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것을 얼마나 좀 호흡하고 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반대되는 성향을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노력들이 같이 가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본 다섯 가지 정도의 주제들이 있는데 실패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된 결론입니다. 최근에 쓴 책에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투자를 하는데 적합한 사람인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내가 가진 성향, 성격이 리스크,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등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런 심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특성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당장 앞두고 있는 프로젝트나 공부나 또 가정생활이 있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투자해 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실제로 투자라는 것은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정말 투자를 하는데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고 투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게 1번이고요. 빌려서 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절대로 하락장에서 버틸 수가 없잖아요. 이번 하락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학습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적절한 투자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다음부터는 다양한 편향들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영향을 주는 다양한 편향을 극복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편향뿐만 아니라 군중심리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수많은 게시판이나 또는 정보들이 널려있는 이런 현재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자기만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편향과 집단심리들을 극복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결국에는 주식 투자라는 것은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계속 의심하고 증명해내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된다 이런 낙관론에 빠져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관적인 비관론적인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낙관론이나 비관론이 아니라 계속 질문하고 의심하고 검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도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한 거지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고 하는 것이 과학이라면 과학적인 마인드가 결국엔 투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투자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어떤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동물 실험부터 1, 2, 3상을 계속 해내고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실험 데이터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효과나 또는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적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그게 상용화돼서 사람들한테 잘 쓰이는지 그래서 일련의 수많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계속 추적해 나가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학습이 필요한 일련의 과정이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이런 투자 과정에 있어서는 과정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너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과정이 좋고 결과가 좋은 경우가 있고 과정이 좋은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과정이 나쁜데 결과만 좋은 경우도 있고 과정이 나쁘고 결과도 안 좋은 이게 2x2로 나눌 수가 있죠. 사실 제일 위험한 것이 과정이 없거나 별로 좋지 않은데 결과만 좋은 경우 이 경우가 최악입니다.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음주운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면 운이 좋아서 집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이 되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큰 사고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계속 축적해 나가느냐 반복하느냐가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별로 공부를 안 하고 찍기를 해서 성적이 일시적으로 잘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반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매일매일 또는 일련의 과정에 공부 양이 축적이 돼야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투자도 한 번에 대박이다. 어떤 내가 큰 수익을 벌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의 과정을 계속 확률적 우위를 점령하면서 확보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 과정을 중시하는 노력을 반복하는 것이 세 번째로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결국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결국 이 변동성이 강한 이 주식시장에서는 반드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 뭐 거시경제 얘기 나오잖아요. 금리라든지 다양한 거시경제 리스크들 또 그런 경제학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 뭐 전쟁, 뭐 사회 이슈 이런 모든 것들이 복잡계의 이런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그런 거시경제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페드라든지 노벨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투자해서 실패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기업 단위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 CEO의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이런 거시경제나 어떤 기업 단위의 리스크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겠지만 항상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리스크는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심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제가 운전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보통 세 가지 경우예요. 너무 조급할 때 빨리 가려고 할 때 내 속도가 있고 내 방향이 있는데 누가 치고 나가고 빨리 가면 그걸 쫓아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의 시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복리의 어떤 힘을 이용을 한다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리스크.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인간만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어제 뿌렸는데 오늘 바로 수확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라톤을 뛰더라도 1km, 2km를 뛰어본 사람이나 마라톤을 뛰어볼 수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하고 학습하고 경험을 쌓고 시간의 힘을 우리가 믿는다면 조급하면은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만심입니다. 우리가 초보 운전자들은요 별로 사고가 안 나요. 조금 익숙해지면 한 팔 놓고 창 내리고 휘파람 불고 핸드폰 보면서 그래 사고가 나겠죠. 내가 조금 이제 수익이 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주식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본인이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장이 좋아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만심. 몇 년 전에 이게 유행했던 그 영화가 있었죠. 빅쇼트라고 하는 서프라임 모기지론 상황을 설명했던 그런 좋은 영화인데 그 영화의 첫 부분에 이런 마크 트웨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크 트웨인은 유명한 소설가이지만 투자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내가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런 문장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만심이 자기 확신, 또 통제 환상 이런 것들과 합쳐지면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조급함, 그 다음에 자만심이 합쳐지면 이거 분명히 돼. 그리고 빨리 이걸 얻을 수 있어. 그러면 결국은 레버리지나 무리한 또 대출 이런 것들로 반드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가면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주의력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인 경우에는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된다면 24시간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일상생활들을 손해보면서까지 또 뭐 분산을 한다고 하는데 10개의 종목을 다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뇌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분석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용량을 초과하면 바로 지치면서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즉각적인 의사결정 정보 시스템 넘어가 버려서 아이 귀찮아 그냥 이거 사버리지 하면서 그냥 즉각적인 행동 패턴을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주의 첫 번째 조급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주의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결국 인간의 이런 심리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주요한 덕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한 가지가 남았죠. 투자가 투기나 도박과 다른 건 결국엔 이게 지속 가능할 때 우리가 투자라고 할 수가 있다면 투자를 지속 가능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투자자가 성장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선 투자자 자신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지 경제학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주가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삶이라는 게 결국은 투자가 전체 삶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면 다양한 학습 또는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만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강조드렸습니다.